오늘은 기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찾아온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기근, 줄일기자, 줄일근자를 쓴 겁니다. 굶주림이에요. 원인이죠.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가지고 곡식을 얻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도 기근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잃어서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음식을 살 수 없어서 미국에도 미국에 굶주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우리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그래도 먹지 않겠나. 네, 아니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미국 중부 산악 지역 아주 깊은 산골 이런 데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헬리콥터로 음식을 이렇게 투하해주고 아니면 큰 길가 음식을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와서 가져가고 뭐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기근은 사람들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이 딱 굶주림만 있는 건 아니죠. 배가 불러도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는 관계가 악화돼서 불편해가지고 한 집에서 살지만 말을 서로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병들고 늙고 그런 바람도 얼마나 시원한데요. 이게 심하게 불면 사람들한테 큰 재앙이 됩니다. 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캘리포니아는 지금 수년째 가뭄이 들어서 비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 비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면 사람들을 심한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불, 심지어 눈이 펄펄 날릴 때요. 그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많이 쌓이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와서는 공해가 자연재해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전쟁이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 그 고난이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인데 이런 고난이 옵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 번성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왔는데 그 땅에 처음 만난 게 기근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고통. 고통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을, 왜 자연재해를, 왜 사람이 깊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드실까요? 남들은 다 몰랐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로는요, 뭐 이 시간 따로 제가 나중에 또 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네 가지 큰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때리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방법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련을 만나거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프게 함으로 네가 진짜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방식은 연단입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죠. 제가 또 하나 본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노아 홍수. 인류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뭐였습니까? 시험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지 안 짓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에도 그런 시험이 여러 번 있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는 음식이 시험이었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목숨을 걸고 시험을 통과해 이겨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곁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 부모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주실 수가 있다. 그 소경을 고쳐내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재난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탄에게 드러내고 싶으셔서. 야,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실제 사건이 그렇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는 왜냐하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아 움직여야죠. 그게 뭐 잘못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애굽을 목표로 삼았어요. 애굽은 이 사람이 진짜로 애굽의 나일강 가까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는 견뎌낼 수 있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있는 애굽으로 갔는데요. 애굽에 가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여기 드러납니다. 여기 첫 번째 그가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거류. 히브리 말도 거류, 계류 그런 말인데요. 거류하려고 갔어요. 그 거류란 말은 원래 길에서 가는 길에서 잠시 벗어나다 그런 뜻에서 왔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지금 찾아서 왔다가 이 기근 때문에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살 때 쓰는 단어로까지 발전이 됐는데요. 잠시 NIV 성경에도 for a while 잠깐 동안 길게 갈 생각 없었습니다. 잠깐만 좀 피하자.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산책이죠. 소나기는 그대로 맞는 건 바보지 않습니까? 잠깐만 피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위를 쳐다봤다든지 제단을 쌓았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 여러분 이미 살폈던 대로 아브라함이 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옮기고 하는 그 낙인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서부터 이 기근을 만난 때에서부터 이 기근에서 되돌아올 때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단적인 증거예요. 어쩌면은 뭐 이런 것까지 꼭 물어봐야 되나? 뭐 이 정도면 뭐 아니면 어쩌면 뭐 힘드니까 어쩌면은 바빠서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니까 신앙인들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아주 자주 임시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위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더구나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국경을 넘으면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부터 오늘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따라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당시대의 문헌에 보면 그때 당시는 부족 국가 형태의 그 정치 형태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였는데요. 그때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때입니다. 무슨 뭐 국가 간의 어떤 그 법이나 체결이나 어떤 뭐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무라비 법전이 아마 이 시대 조금 후에 나타났지 않겠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하무라비 법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착취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애굽에서 종종 문헌이 여러 번 발견된대요. 애굽에서 히브리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납치해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추정하기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색이 까맣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피부색이 백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뻐 보였답니다. 피부색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따금 와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해가고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서 아마 이런 행동을 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을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몇 가지를 제가 좀 지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내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은 내 누이라. 이복 누이거든요. 족보를 따져보면. 그때 당시 고대에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이야기했다. 시작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근본에 보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와이프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이 시작됐을 거고 아내임을 감추는 것이고 아내와 의논해서 공공연하게 거짓말한 것.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은 16절 처음부터 읽으면 이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중동 지역에는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주지요. 후견인에게 아버지든 그 가족의 후견인이든 오빠가 이제 후견인이니까 오빠한테 그런 것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요. 참 하나도 하나님이 이미 두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행동, 신앙적인 느낌, 신앙적인 결단 이런 게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열하고 악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은 좀 제외해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생존 앞에서는요. 마지막 사람이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되면 희망은커녕 이 사람의 모습에서 인격도 윤리도 상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했고 사랑하고 보호하지 못했고 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장소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사건이 다시 재현됩니다.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지참금 받고 거기서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왜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기록했을까요?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그 믿음 따르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좋은 점, 장점, 신앙이 멋진 것들 그런 것만 골라서 기록을 하지 왜 이토록 부끄럽고 인간이 이렇게 비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런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 본성이 우리 제바닥 저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끄집어내면 이토록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들의 인격은 아브라함의 이 시작보다는 훨씬 나을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신한테 어떤 때는 침을 뱉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나약하고 피열하고 악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신에 대해 신뢰할 수 없거든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시작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아브라함의 이 결과도 궁금하지만요, 이제 이 결과 얘기할게요. 근데 그 결과도 궁금하지만 진짜 제가 궁금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으로 악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연약해서 자기가 미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 부끄러운 일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17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를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차례 이 일로 바로를 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바로에게 벌을 내릴 때 아무 근거 없이 벌을 내린 게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 그러니까 국경을 넘기 전부터 있어왔던 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야기했던 일인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아주 이쁜 가나안 여인이 왔는데 아직 결혼 안 했답니다. 그 오빠하고 동생 누이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 전체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례 일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이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국경을 넘기 전부터 그가 기근을 만나서 잠깐이라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그때도 하나님 그걸 계셨고, 그러니 사례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추천하고 해서 들어가고 한 모든 과정의 이유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멀뚱멀뚱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 시점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그 결정적인 그 마지막 선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한 모습을 한번 보실랍니까? 17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바로에게. 근데 여러분,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좀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십니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누구한테 내리시나요? 누가 잘못했는데요? 바로가 잘못했나요? 바로는 굉장히 정당했어요. 그렇죠? 결혼 안 한 여자라는데 그것도 막 지참금을 그냥 막 덤벼가지고 푹 안겨주고 그리고 아내를 삼기 위해서 데려온 뭐가 잘못이에요? 바로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는 잘못 없어요, 바로는. 그 집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버려야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구를 버려야 합니까? 아브라함을 버려야죠.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놈아 이럴 수가 있네 이놈 자식이 하나님이 때리셨다면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다면 어찌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맞았겠죠. 아마 병이 들었을런지 아니면 더 어떤 다른 일을 만났을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아브라함이 쓰러졌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거예요. 다른 사람, 아브라함한테 의논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의논하고, 그냥 하나님 스스로 혼자 결정하셔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창대하리라,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깨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묘하게도요, 죄 없는 바로와 그 집을 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급하시긴 급하셨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을 치는 그 사이에 바로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급하니까 일단 이건 막아야잖아요. 그렇죠?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당사자들이 선을 넘기 직전에 있는 그 선 넘을 사람 바로를 치신 하나님의 방식이 늘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하십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망가뜨려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 그리고 사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번성하게 하는 이게 이걸 세우셨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이게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제가 아주 고의로 하나님의 일을 그냥 확 망가뜨려 그러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비열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 망가뜨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바로 잡으신다. 이런 것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과 이사야서 37장 32절에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이 두 마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성경 전체를 푸는 데 있어서 성경 신학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낱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사야서 9장의 1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메시아 예언에 의한 이야기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낳게 할 거고 그는 영원한 뿌리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니 잡혀 바로 직전에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사야가 막 예언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희들 반드시 회복하고 메시아를 세워서 하나님은 나라를 건설하실 거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 곧 나라가 망해서 붙잡혀가고 하는 그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망해서 너희들 포로로 붙잡혀가고 너희들 고생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돌이키실 거다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예언을 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쟁에 의해서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꼭 하고 말 것. 그런 이야기. 이사야 37장 32절에 나온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7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아수르 산헤립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포위를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좁혀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 먼저는지 말로 막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그러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우리한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아니 지금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데 어떻게 해?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속에 있는 이 열정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후반부에 가면 이 전쟁을 이겨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 칼빈 선생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진리 다섯 가지를 뽑으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칼빈이 정리해놓은 게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 영어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Irresistible. 알겠어요? Irresistible. Grace. 사람이 다른 어떤 일에 대한 부주의, 실수, 무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은혜가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무지에서 거부할 수도 없고 만약에 사람이 알고도 하나님 나 은혜 안 받을래 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산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당연하건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영생의 생명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아,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하나님 이거 내가 마련한 의미라고 이만큼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무지하고 기열하고 나약하고 엉망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생명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했고 아브라함은 기열했고 아브라함은 참으로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타다고 아브라함을 따지고 그게 아니고 건져내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 나 이제 끝냈어. 나 끝내고 말 거야. 나 생명 끝낼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러저러한 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시냐고요?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결정적인 산을 넘기 전까지 하나님이 또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몰아가고 몰아가고 또 다시 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만났을 때 때로는 심판을 겪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부족을 다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드시는 성숙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믿고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따라 부끄럽고 참으로 면목없지만 우리 생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이 복이 되게 하시고 기근이 영광이 되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습니다. 풍성한 역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